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을 보내고 다시 수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26년도 첫 구역 수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또한 사순절을 기념하며 주님의 탄생과 그분의 일하심, 그리고 고난을 진지하게 묵상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일상에서 너무도 자주 주변의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늘 인간적 감정에 휘두를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가장 합당한 인생의 신발을 각자에게 모두 허락해 주셨음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이번 한 해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에 더 깊이 감사하며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또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신마저 벗으라 하시면 충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그 신을 벗어 주님 앞에 더 낮은 자리에서 더 겸손하게 임하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이 수요 성경 공부 자리를 위해 애쓰신 모든 분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 전하실 정인철 목사님께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그리하여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듣고 배우는 우리 모두가 진정 하나가 되는 복된 수요 성경 공부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순서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피돈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네, 2026년 1학기 개강을 맞아 함께 만나 뵙게 되어서 참 반갑습니다. 네, 올해 우리는 구역 성경 공부 본문으로 출애굽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만 출애굽기가 총 40장으로 두 학기에 모두 다루기에는 분량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 율법이나 또 규범들은 그 내용들을 좀 제외하고 함께 스토리를 중심으로 이렇게 한 해 동안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올해 내 신을 벗으라라는 주제에 어떤 본문으로 함께 성경 공부를 나누면 좋을까 고민하던 중 이 내 신을 벗으라는 말씀이 여호수아와 또 출애굽기에 함께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 영성 담임 목사님과 함께 출애굽기를 나누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모아서 함께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네, 9년째 단에 올랐는데 오늘처럼 떨리는 날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긴장이 많이 됩니다. 네. 네, 먼저 함께 우리 출애굽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네, 가지고 계신 교환의 첫 번째 A번 되겠습니다. 네, 모세 오경 중에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탈출을 다룬 역사적 서술이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의 기초가 되는 구원의 교과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은 첫 번째 단어로 그 책의 제목을 짓는 관습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가진 찬송가가 그 가사의 첫 줄을 제목으로 정하듯이 히브리어 성경은 첫 번째 단어를 그 책의 제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애굽기의 제목은 책의 첫 문장을 딴 쉐모트로 그 뜻은 이름들을 의미합니다. 이는 창세기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지 않고 고통받는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책의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의 이름이 직접 계시된 유일한 책이기도 합니다. 또한 히브리어 성경을 최초로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은 그 제목을 책의 핵심 내용을 가지고 지었는데 이를 엑소더스라고 명명했습니다. 이는 탈출 혹은 떠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지리적 이동을 넘어서 죄와 압제로부터 건짐을 받은 구원을 상징하는 제목입니다. 창세기가 한 가족의 신앙 역사를 다루었다면 출애굽기는 그 가족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대한 공동체로 탄생할 수 있었는지를 성장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또 마지막 성막 이야기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완성되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B번의 출애굽기의 특징은 첫 번째로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가장 강력하게 나타난 서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상이나 생각이나 관념 속에서 머무르는 분이 아니라 고통받는 백성의 소리를 듣고 또 보고 알고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알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야다는 단순히 아는 지식을 넘어서서 백성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체험하고 깊은 관계를 맺으신 인격적 관심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아픈가 보다 힘든가 보다 이렇게 아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의 고통을 함께 체휼하시면서 계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출애굽기에는 하나님의 고유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또는 야훼라고 읽는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이 구체적으로 계시되어 있으며 그것이 어떻게 읽는지 사실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들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이 테트라 그라마톤이라고 하는데 이 네 글자 성스러운 네 글자 제가 여기 써놓은 그 성스러운 네 글자를 기록하는 것이 너무 거룩하고 거룩하다고 생각해서 그 단어를 쓸 때마다 말할 때마다 목욕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썼었거든요. 정결한 모습으로 써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성경 내에서는 하나님을 표기할 때 그래서 아도나이, 엘로힘 등으로 표기를 하고 오히려 지금 밝혀진 이 테트라 그라마톤에 대해서는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구전전승을 통하여서 성경을 이렇게 다음 세대에게 알려왔는데 그들이 계속 그 부분들을 아도나이 또는 엘로힘으로 읽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이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은 맞지만 우리는 이 모음에 따라 자음에 따라서 여호와 또는 야훼라고 읽습니다. 한 이단 종교는 여호와의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에게 접근을 해오는 이단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이름은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이라고 오히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이름은 또한 어떤 존재에도 의존하지 않고 자존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존성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초월하여 주권적으로 다스리는 분임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름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이 이름을 통하여서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애굽의 신들을 무력화시키며 세상 그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애굽의 열 가지 재앙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애굽의 가짜 신들을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전쟁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이 강조된 책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의 절정은 시내산 언약을 넘어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거처를 정하시는 성막에서 완성이 됩니다. 이런 성막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만나주시기 위해 친히 고안하신 장소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었기에 성막을 통해 사람들의 환경에 머무르기 원한다는 사실을 이 성막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구름기둥과 불기둥, 성막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 광야 여정 내내 하나님의 인도를 나타내셨으며 이는 임재의 표징이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완성된 성막을 통해서는 그분의 통치를 또 그분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늘 머무르시겠다는 그 약속을 확증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또렷하게 보여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시내산에서 보낸 1년은 이스라엘 자손의 평생의 향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이스라엘은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살아갈 규범은 물론 예배 공동체로 훈련을 받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출애굽기는 사람은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임을 나타내는 책입니다. 출애굽기의 모든 과정은 우연이 아니라 수백 년 전 조상들과 맺은 약속을 기억하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듣고 보고 알고 내려오시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셨습니다. 70명의 미약한 가족으로 시작된 이스라엘이 대민족을 이루고 가나안으로 향하게 된 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자손과 또 땅에 대한 약속을 현실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구속하여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파기되지 않으며 반드시 현실이 된다는 언약의 신실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은 금송아지 사건으로 스스로 언약을 파기했지만 하나님은 중보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언약을 갱신하시며 신실하심을 입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꼭 성취된다는 소망을 보여주는 책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번의 출애굽기 핵심장 및 구절은 그 중에 핵심장은 12장과 20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12장은 유월절이 제정된 시작된 장으로 이스라엘이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새롭게 출발하는 구원의 기점으로 여겨집니다. 유월절은 단순한 과거의 사건으로 또 과거의 시간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그들 대대로 기억하여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이며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예표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20장은 율법, 곧 십계명을 받은 장으로 구속받은 백성이 언약 공동체로 살아가도록 주어진 삶의 규범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목적은 지리적인 이동, 곧 단순히 애굽을 탈출해서 나오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탈출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이제 살아갈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방법들을 배워가는 그 과정임을 이 출애굽기가 함께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12장은 구원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20장을 통하여서는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핵심 구절은 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주어가 모두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장 13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이 한 절에 주가 네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구원의 출발과 완성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 곧 구원의 시작도 은혜이지만 목적지인 거룩한 초소까지 이끄는 힘 역시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실력이나 또 자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길이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감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가 출애굽기에 대한 대략적인 소개였다면 올해 함께 우리가 암송해야 할 여호수아 5장 15절을 함께 오늘은 읽어보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다 외워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으로 함께 들어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절에서 14절을 먼저 첫 번째 문단으로 나눠봤습니다. 제목은 이스라엘의 번성과 세상의 학대라는 제목으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A번입니다. 야곱과 함께 애굽에 이른 가족의 수가 총 몇 명이었다고 기록합니까? 5절입니다. 함께 5절 읽겠습니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2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네, 70명이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미약해 보이는 숫자 70명 안에 장차 온 땅을 가득 채울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잠재력을 담아 두셨습니다. 이 70명은 비록 시작이 미약해 보이지만 장차 대민족을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묘목이자 또 거룩한 씨앗이었습니다. 또한 70이라는 숫자는 완전을 상징하는 7과 충만을 상징하는 10이 결합된 숫자로 장차 온 세상을 향해 완성될 하나님의 구원을 미리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앞에 적은 수, 또 우리에게 닥쳐있는 미약한 현실을 바라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루실 크고 원대한 역사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 70이라는 숫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B번입니다. 요셉과 그 시대의 사람이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상태는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어떻게 되었습니까?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네,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창세기가 요셉의 죽음으로 끝난 것과는 대조적으로 출애굽기는 그 죽음의 자리에서 새로운 생명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그늘이었던 요셉은 이제 역사 속에서 사라졌으나 하나님의 언약은 그 자체로 생명력으로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스라엘의 번성은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요셉이라는 인간적 배경이 소멸하고 노예라는 최악의 환경에 처해 있으나 이스라엘은 현재 오히려 번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환경을 탓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상황이 좋지 않아서라는 핑계보다 가장 절망적인 환경조차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10번입니다. 세왕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게 하려고 건축한 두 성읍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네,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짓겠습니다.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은 재물의 물자 비축과 군사력을 위한 견고한 병참기지였습니다. 병참기지는 군수 물자를 보관해야 했기 때문에 그 어떠한 성보다도 중요했습니다. 군대에 이제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초소가 보통 모든 벽에 있지 않고 탄약고 위에 하나 딱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그 군수 물자 중에 가장 중요한 탄약을 보관하는 장소를 늘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 국고성은 군사 물자를 보관하는 장소였기 때문에 그 목적에 따라 다른 성들보다 매우 튼튼하게 쌓아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이를 축조해야 하는 이스라엘의 노역은 너무나도 가혹했다라는 사실을 이 국고성이라는 한 단어 안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돔과 라암셋을 짓던 억압의 현장에 대하여서 훗날 성경은 쇠 풀무불 같았으나 하나님은 그 풀무 속에서 자기 백성을 단련하고 계셨다라고 신명기 4장 20절을 통하여서 증거 고백하고 있습니다. 북해에서 잡힌 청어를 운반할 때 수조 안에 이 청어들이 예민해서 잘 죽다 보니 메기를 한 마리씩 넣어두었다고 합니다. 네, 청어들이 포식자를 피하여서 그 수조를 끊임없이 쫓기면서 도망쳐야 했지만 그 긴장감 덕분에 오히려 그 청어들은 오래 살아남아서 그 영국까지 북해에서 영국까지 이렇게 잘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때로는 불편하고 힘든 환경이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우리를 단단하게 만드는 연단의 시간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어려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아니라고 쉬운 환경일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많이 기도하는 학생은 대학 입학을 앞둔 사람이 아니라 내일 수능을 앞두고 있는 고3 수험생인 것처럼 말입니다. 네. D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학대를 받을수록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네,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습니다.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다는 기록은 상식을 뒤엎는 역설입니다. 또 여기서 특별히 퍼져나가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이프로스는 울타리를 깨뜨리고 쏟아져 나온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울타리를 치면서 바로는 울타리를 치면서 이스라엘을 가두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 그들을 가두기는커녕 울타리가 쏟아 울타리가 모두 뚫리고 쏟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적 질서는 세상의 학대에 결코 굴복하지 않으며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더 찬란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무서워할 때는 우리가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생명력을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인해 근심했다는 것은 그들의 생명력이 그들의 울타리를 뚫고 쏟아져 나오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생명력이 제국의 질서를 압도하고 있음을 그들은 근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환경에 핑계를 대지 않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끊어지지 않고 우리에게 우리 가운데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증명하는 찬란한 무대가 되며 그 무대 위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더욱 분명하게 우리에게 계시되는 것입니다. 나눔 질문으로 내가 신뢰하던 환경이 무너졌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던 적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나눔 질문들을 이렇게 교우님들에게 나눠드리다 보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저희 제가 맡았던 교구 구역장님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조차 이 나눔 질문을 작성하면서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예전에 어떠한 나눔 질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예전에 반성에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늘 있습니다. 우리가 구역 모임을 나눔을 하다 보면 자괴감에 빠진다는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무너졌을 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던 현장을 더 우리가 상세히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4번입니다. 15절에서 22절의 제목을 하나님을 경외한 산파들과 생명의 보존이라는 이름으로 제목으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A번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아기가 태어날 때 아들이면 어떻게 하라고 명령합니까? 16절입니다.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네.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바로는 노예인 히브리인들이 힘을 가지면 자신의 국가를 위협하게 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노예가 힘을 가지면 자신들의 체제가 흔들린다고 계산했던 것입니다. 노동 착취로도 번성을 막지 못하자 그는 생명의 근원인 산실까지 통제하며 하나님의 계보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이스라엘의 번성을 보면서 이를 막아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처음에는 그들을 가혹한 노동의 현장으로 보냈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줄지 않자 이제는 산파를 통하여서 아기를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은밀하고도 또 대담하고 또 간악한 명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왕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왕은 백성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그 생명을 파괴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권력은 생명을 보호하는 사명을 잃고 이제는 자기 스스로만을 지키기 위한 폭력으로 변질되고 있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바로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생명을 압살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그 위협 한복판에서 언약을 이어갈 일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B번입니다. 산파들이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려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산파들은 이들이 정확히 히브리인이었는지 애굽인이었는지 논쟁은 있지만 확실한 것은 그들은 매우 미천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산파들은 매우 미천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정점인 바로보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더 경외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무것도 모르는 무진행이 같은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알미 거대한 악에 맞서는 거룩한 용기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첫 번째로 둡니다. 경외함이 위기의 순간에 심지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누구의 법을 따를 것인가를 결정하는 실제적인 우선순위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주목받지 않았던 여인들, 당시에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그 여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이유로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그들 십브라와 부아의 이름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에 기록된 바로가 누구인지는 논쟁이 있으나 이 산파가 십브라와 부아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논쟁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10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산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21절입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네,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습니다. 네. 세상 왕을 거역하면 가문이 끊길 것 같았으나 생명을 지킨 그들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가문이 견고해지는 실제적인 복으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실제적인 복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흥왕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아사는 집을 짓거나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당신을 경외하는 자의 가문을 직접 견고하게 세우시고 자손의 번영을 실질적으로 책임지셨다라는 것을 이 흥왕하다, 이 아사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며 생명을 지킨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삶을 구원의 역사 안에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의 순종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도구가 되었습니다. 생명을 살린 그 결정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통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세상의 권력 앞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힘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더 크게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에게 세상은 두렵지 않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오히려 세상의 모든 권력이 두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디번입니다.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아들이 태어나면 어디에 던지라고 명령합니까?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어디입니까? 나일강입니다. 네. 바로는 은밀한 살해 계획이 실패하자 이제는 모든 애굽 백성을 동원하여서 나마를 나일강에 던지라고 공개적인 영아 학살을 명령합니다. 여기에서도 엄청난 아이러니가 담겨져 있습니다. 애굽에게 나일강은 생명과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그 생명의 강, 풍요의 강을 자신의 근심을 해결하는 것에 눈이 멀어서 죽음의 강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왕으로 역할을 다하지 않은 것처럼 또 산파로 하여금 산파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한 것처럼 이제는 신과 같이 여기던 나일강마저 그 존재의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바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는 그렇게 나일강을 죽음의 강으로 만들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같은 그 강에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인간의 악행이 그 계단에 소망이 다 끊어진 것 같은 순간이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강력한 구원이 시작되는 임계점이 된 것입니다. 세상이 생명을 압살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이미 구원의 새벽을 준비하시며 자기 일꾼을 그곳에서 예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커다란 소망이 됩니다. 나눔 질문입니다. 불이익이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주저했던 적이 있나요? 산파들과 같이 용기를 갖기 위해 내가 벗어야 할 신은 무엇인지를 나누어 봅시다. 네. 한번 구역 내에서 한번 나누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배운 것으로 함께 적용하면서 정리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신을 벗은 사람은 환경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네. 바로는 이스라엘의 번성을 위협으로 간주하고 국거성 비돔과 라암색 건축이라는 혹독한 강제 노역을 통해 그들을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이로도 억제가 되지 않자 이제 영화 살해 명령까지 은밀히 내렸고 그것으로도 되지 않자 이제 백성들 전부에게 남아를 살해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바로는 그렇게 억압으로 생명을 통제하려고 했지만 이스라엘은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해가는 역설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학대 속에서도 오히려 더 찬란하게 꽃을 피웠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처한 환경은 더 나빠져 갔지만 그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세상은 숫자의 힘 또 물리적인 압박으로 우리를 굴복시키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력은 제국이 감당할 수 없을 영역임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애굽은 환경이라는 울타리를 더 곤고히 계속해서 쌓아가고 또 쌓아가고 또 쌓아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울타리를 계속해서 깨트리시며 그들이 쏟아져 나올 정도로 역사하시는 분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환경적 두려움이라는 신을 벗어야 합니다. 고난조차 약속이 증명되는 통로로 사용하심을 믿고 묵묵히 나아가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신을 벗은 사람인 것입니다. 비번입니다. 신을 벗은 사람은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합니다. 산파들은 당대 최고 권력자인 바로보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더 경외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는 당대 최고 권력자인 바로의 영아 살해 명령보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더 경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용기는 단순히 명령을 어긴 것을 넘어서서 누구의 법을 따를 것인가를 결정하는 실제적인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경외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보이는 거대한 악에 맞서는 실천적 용기로 나타나게 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은 공포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경외입니다. 쉽게 말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은 안전이 위협받을까 봐 또 손해를 볼까 봐 느끼는 공포로 결국 우리를 위축하게 만들고 또 눈치를 보게 만들고 또 결국은 타협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주권 앞에 바르게 서는 경외로 나타나 우리를 움츠러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중심을 잡고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따라서 세상을 두려워하면 어떠한 상황들, 환경들이 우리의 기준이 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간 진리가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시선과 평가에 일희일비하는 인정욕구라는 신을 벗어야 합니다. 십브라와 부하처럼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억하는 자가 되어 말씀의 가치를 선택하는 사람이 바로 신을 벗은 사람인 것입니다. 10번입니다. 네. 신을 벗은 사람은 절박한 환경을 핑계 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합니다. 네. 사실 여기서 절박한 환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지막 편집을 하면서 절박한을 제가 뺐었습니다. 근데 깜빡하고 안 뺀 거를 넘겼는데 사실 이 뺀 이유는 우리가 절박한 환경만이 아니라 어떤 환경도 핑계를 댈 수 없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도하실 때에는 절박한을 함께 빼고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C번과 A번이 다소 비슷한 결론처럼 보입니다. A번은 환경마저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C번은 환경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우리의 결단을 강조하고 싶어서 비슷한 이야기를 마치 두 번 써놓은 것 같습니다. 산파들은 왕의 명령이었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에 남자 아기들을 살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바로의 공포보다 이스라엘 자손의 번성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경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공포를 넘어선 경외가 남자 아기들을 살리는 선택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다음 주 본문이기는 하지만 산파들의 순종이 밑거름이 되어 모세의 부모 역시 바로의 살해 명령 앞에서 현실에 굴복하지 않는 선택을 이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말은 산파들이 만약에 남아들을 죽였다면 모세가 태어나지 않았을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부모들은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통하여서 이루실 뜻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아기들을 또한 숨기는 믿음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다는 합리화라는 신을 벗어야 합니다. 환경을 핑계 삼지 않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신뢰하며 행동하는 것이 신앙적 결단의 핵심입니다. 어떠한 환경이나 또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일하심, 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사람이 곧 신을 벗은 사람입니다. 네, 우리 다음 주 암송 구절은 창세기 5장, 여호수아 5장 15절과 출애굽기 1장 7절이고 오늘 함께 출애굽기 1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세상을 넘어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세상의 억압과 어려움 속에서도 환경을 초월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생명력이 저희들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빛으로 저희들의 삶을 밝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세상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권력과 힘 앞에 움츠러들지 않고 말씀과 주님의 뜻을 선택하며 담대함과 용기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저희들이 환경이나 상황을 핑계 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리화와 변명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기준 삼아 살아가게 하시며 저희들의 작은 순종도 들어 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 역사 속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이번 주부터 구역 성경 공부가 각자의 처소에서 또 각 공간들에서 시작이 됩니다. 각 구역들이 진리 안에서 성장하는 시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속에서 서로를 세우며 교제를 통해 깊은 나눔과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고 교인의 교인다움으로 한 걸음 진보하는 참된 코이노니아가 각각의 구역 모임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인도하시는 모든 구역장님들 가운데에 그 하시는 일들과 건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환경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세상의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붙들며 살아가기로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또한 구역 모임과 구역장님들, 권찰님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요 성경 공부를 모두 마쳤습니다. 2주간의 남은 날들도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